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PPT 시작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마음의 근육과 기쁨의 영성,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이자 강의 겸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성경봉독 해주셨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누가 예수님을 초청을 하셨죠? 예수님 초청한 사람 누구예요? 마르다죠. 이거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오신 손님들을 잘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했어요. 대단히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저 혼자 저기 가서 앉아 있나 싶어 갖고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내려고 하는데, 마르다가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마리아한테 그냥 직접, 야, 마리아 빨리 나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호소를 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요, 사실상 예수님도 책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마르다는 자기가 너무나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너무나, 뭐 요즘 말하는 게그 반전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면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참 말씀 많이 하셨죠, 그죠? 두 절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스토리는 그동안, 행동보다 묵상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아니면 너무 전통적인 역할의 여성의 그런 모습보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들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기쁨을 해석의 범주로 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걱정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리고 너무 분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분주하고. 우리 여성들은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 또 남편, 또는 부모님, 또 시부모님, 또 여러 친척들 신경을 쓰다 보면 참 분주하게 살게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려고 수요 예배 아침에 이렇게 또 나오시고, 그렇죠? 상당히 분주하게 살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세요. 근심하는 모습, 분주한 모습, 그런 모습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주한 그런 삶에서 기쁨을 잃고 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찾고, 그리고 마리아가 택한 것 한 가지만 해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에 지속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정말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삶을 조금 더 simplify, 예, 조금 simplify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그 원하는 삶은 결국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셔야 되겠죠?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한 말이 별로 좀 설득이 좀 부족했나요? PPT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것은 기쁨의 영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기쁨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아니면 일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의 삶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의 삶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계 인구가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1억 정도가 극심한 가난, 그리고 1억 5천만 이 가난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40%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극심한 가난은 정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가난함은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허기를 잘, 그 끈니를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배고픈 적 있으세요? 정말 바빠서 배고픈 적은 있지만 30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배고픈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국립 정신보건원에서 그 statistics를 통계를 해봤는데요, 18세 이상의 성인 중에 2,100만 명이 우울증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 미국 인구의 9.5%예요. 이게 18세 이상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천만 명의 성인의 삶에서 정신 불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하고 정신불안만 합쳐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정신불안은 18%입니다. 그래서 18하고 9.5 더하면 어떻게 돼요? 26.5인가요? 7.5인가요? 27.5. 네, 제가 이제 계산도 못해요. 27.5%인데 그건 뭐예요? 거의 30%. 네, 우리 여기 지금 몇 분 계시죠? 여기 뭐 한 50명이라고 치면은 한 15분 정도는 정신적으로 불안이나 디프레션, 우울증을 겪고 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걸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0명 중에 거의 3명이 정신적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옛날에는 우울증이 성인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울증이 한 뭐 10년 전만 해도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게 청소년으로 내려갔어요. 우울증 시작이. 근데 지금은 국민학교 때부터 우울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삶을 보게 되면 참 기쁨의 삶이 너무나 결핍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크게 보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 삶도 한번 보시면 얼마나 기쁨이 부족한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 윤택한 가정이에요. 그라지도 한 3개 있고 뭐 차도 굉장히 비싼 차도 있고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냥 걷빛하면 분노예요. 분노를 뿜어내고 엄마는 아주 정말 훌륭한 엄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쿠킹도 잘하고 집안도 데코레이션도 잘하고 애들도 잘 챙기고 그런데요. 이 엄마는 내면적으로 훌륭한 엄마,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감에 아주 의무에 그냥 너무 쌓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아들은 좀 너무 방종적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가 옳은지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이렇게 좀 자꾸 문제 일으키고 딸은 이게 실제 가정입니다. 딸은 실수할까봐 그냥 완벽주의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학교를 제일 먼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완벽주의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보통 30분 전에 학교를 갑니다. 이건 그냥 한 가정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은 기쁨이 얼마나 결핍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쪽은요, 가장 하고 싶은 말 한번 한 1분 정도 얘기해 보시고요. 요쪽은 가장 듣고 싶은 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듣고 싶은 말. 네, 긴 시간 못 드립니다. 한 30초, 1분 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이번엔 이쪽은 가장 하기 싫은 말, 가장 듣기 싫은 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하기 싫은 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별로 이렇게 대화를 안 하시네요. 네. 제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 강의를 다니면서 여러 교단 또 여러 모임에서 이렇게 그룹을 넷으로 나누어서 이걸 하나씩 대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뭐, 백인, 흑인, 또 젊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다 해본 결과 가장 듣고 싶은 말하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주로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최고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 등등이었어요. 제대로 하셨나요? 예. 그리고 가장 듣기 싫은 말하고 가장 하기 싫은 말도 거의 일치했는데요. 그거는 주로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잘못되거나 부족한 면을 지적하는 말, 강요하는 말 등등이었어요. 남자분들이 그 아내들에 대한 불평이 이렇게 이제 그 잔소리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잔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여성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잔소리 아니에요.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보면요. 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은 하고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듣기 싫은 말, 하기 싫은 말들은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쁨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1 더하기 1은 3이죠. 엄마,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은 나예요. 엄마, 철수는 나빠요. 철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영민은 참 이상해요. 내가 마시는 음료수를 똑같이 마시려고 해요. 엄마, 난 키가 자라면 구름에 닿을 거예요. 자, 이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답하기와 사실적, 윤리적, 현실적으로 답하는 건데요. 저희는 사실 후자입니다. 사실적, 윤리적, 현실적으로 주로 답을 해요. 마음으로 답하는 것보다. 그런데 기쁨의 영성이 충만해지려면 우리는 마음으로 답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근육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으로 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답을 안 하고 사실적, 윤리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통 답을 합니다. 자, 마음의 근육은요, 우리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강의 많이 들으셨죠? 그동안. 한 뭐 70년 사신 분들은 뭐 강의 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들은 강의를 듣고, 아, 그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집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됐어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안 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체중을 좀 빼야 되는데 제가 빼야 된다는 거 알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거 압니다. 잘 알아요.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이루게 하려면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그리고 두 번째,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만 주름 막 열심히 머리에 집어넣는데요, 그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포기하세요. 지금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도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근육이 건강해지고 기쁨의 영성이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이가 80점을 받아왔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격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어요. 80점이 뭐야, 속으로는요. 그런데도 잘했어, 다음에 더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서요, 이 말이 몇 퍼센트 말로 전달되는 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7%예요.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7%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93%는요, 그 사람의 자태, 그러니까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자태, 어조, 또 얼굴, 표정,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93%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잘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못해?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엄마를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나중에 진심으로 칭찬을 해도 그것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엄마가 그거를 진심으로 한 게 아니죠. 마음의 답변은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마음의 근육이 어떻게 성장될 수 있을까? 저는 프로이드나 뭐 이렇게 다른 그 심리학자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나 그들은 종교를 완전히 두려운 마음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러는 그런 허황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인스코핫은 종교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인정은 하는 분인데요. 하지만 그의 그 논리가 제가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잘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서 저는 자기 심리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스코핫이 우리가 마음의 근육이란 거는 하인스코핫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그 term인데요. 이 거울 반응과 이상화 반응,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울 반응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거울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요즘 한국에서도 그 인정하자, 옛날에는 이렇게 뭐 격려하자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 인정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많이 지금 파퓰러한 것 같은데요.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과 동의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잘 못하는데요. 이게 동의하는 것 같아갖고. 근데 인정과 동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자식이 용돈을 잘 안 줘서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럴 때 동의하는 반응은요. 그래, 자식들이 그러면 돼? 부모들한테 용돈 잘 드려야지. 이건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식이 용돈을 안 주셔서 화가 나셨군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말은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옳다, 틀리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판단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슬프다, 그러면 그 슬픔을 인정해 주고 이 사람이 화가 나 있다, 이 사람이 기뻐한다,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반응은 이 선입견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경험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냐? 그거는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 그것이 가라앉아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그래 자식들이 그러면 돼 그러면요 화가 더 나요. 예. 그런데 인정을 하지만 아 자식들이 이렇게 이래서 화가 나 있으시군요. 그러면 자기가 아 그렇지 이러면서 이게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화 반응은요. 이상화하면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화 반응은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누구를 우러러봄으로써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나를 품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훌륭한 사람 플러스 상대방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권사님들도 와 계신데 권사님들이 분명히 아주 이 젊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품어주면서 어려울 때 들어주고 또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 이렇게 자꾸 끌어주고 이러는 것이 그 이상화 반응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2세들을 봤을 때 이상화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상화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살 때하고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상화 반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제 예를 들자면요. 아이가 아빠 나 어른 되면 아빠하고 똑같이 될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속으로 나같이 되면 이거 어떻게 이런 거예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냥 무심코 대답합니다. 알았어. 이건 이상화 반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도 아이가 아빠를 우러러볼 때 그럼 아빠같이 돼야지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서 엄마가 옆에서 야! 네 아빠 닮아서 뭐 하려고? 웃으시지만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빠가 이상한 반응을 하기도 이전에 엄마가 그냥 게임 끝! 그쵸?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 현실적, 진실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마음으로 답변하는 것의 차이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엄마 1 더하기 1은 3이에요. 3이 뭐야? 둘이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음으로 대답하는 이게 지금 이 아이가 뭐예요? 틀렸죠? 틀렸지만 이 아이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죠. 그렇죠? 예, 그래 옳지. 어휴 이제 덧셈을 배우네.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서 답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엄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요. 아니면 강해요. 야, 네 동생이 더 예뻐. 그럼 네가 제일 귀엽지. 네가 제일 강하지. 네가 제일 예쁘지. 자, 이럴 때 그러면 그 아이가 스포일되는 거 아니에요?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을 받게 되면요 오히려 더 사람이 현실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이 아직도 더 커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크고 원하고 이러는 것이 현실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기뻐할 때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넉넉히 반복이 되면 눈이 훨씬 더 현실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별 힘이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별로 인정 안 하시네요. 자, 엄마, 철수는 나빠요. 철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어이구.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다른 사람 죽이라는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쵸? 자, 마음의 답변은요. 철수가 너한테 나쁘게 해서 속상하구나. 너 참 많이 상처받은 것 같으네. 철수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니 말이야. 차이가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 엄마, 영민은 참 이상해요. 내가 마시고 있는 음료수를 또 꼭 똑같이 마시려고 해요. 현실적. 야, 영민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얘는요, 지금 자기가 뭔가 아주 스페셜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우, 네가 갖고 있는 음료수가 특별한 모양이지? 남들이 그걸 다 갖길 원하니 말이야. 틀리죠? 예. 부부 간의 대화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난 더 커지면, 구름에 닿을 거예요. 키만 커서 뭐 하려고? 물론이지. 너는 더 커지고 커질 거야. 그때는 나를 네 어깨에 올려주렴. 그래서 우리 함께 새하고 이야기하자꾸나. 자, 마음의 답변과 우리가 보통 하는 윤리적, 진실적,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답변과의 차이를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기쁨 발견자, 기쁨 거부자. 이것도 제가 이제 만들어낸 트럼인데요. 마르다는 기쁨 거부자였어요. 그런데 기쁨 거부자는요, 내가 기쁨 거부자 되려고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기쁨 거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아이가 기뻐서 얘기하는데 그 기쁨을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때 나는 성인이 되면서 그냥 기쁨 거부자로 살게 돼요. 기쁨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기쁨이 많은데 그 기쁨을 발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기쁨 거부자는요, 마르다와 같이 그렇게 막 의무적인 사람들, 아주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의미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뭐가 일이 돌아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나치게 의미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치게 의미적인 사람들, 아니면 그와 반대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잘못하다간 아버지 재산 형한테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 미리 주세요. 제 반 저한테 주세요. 그거 가져가서 어떡합니까? 흥청망청 다 쓰고 이제는 정말 노예보담도 더 동물과 같은 그런 신사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방종적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진다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면에 기쁨 발견자는요, 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발견자들은요, 아주 느긋해요. 삶에서 굉장히 플렉서블, 유연성 있고요, 너무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냥 정죄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다 이렇게 품어주는, 그리고 이해심도 많고 필요하면 무섭게도 하고 필요하면 아주 자기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쁨 발견자는 결국 다른 사람도 기쁨 발견자로 키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스스로 설 수 없다. 우리는 다른 기쁨 발견자가 우리의 동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이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되어주면 우리가 기쁨 발견자가 될 수가 있죠. 네, 기쁨의 영성. 자, 그러면 기쁨의 영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희가 뭐 시간상 얘기는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요약만 대충 드리자면 기쁨의 영성은 회개와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회개하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기쁨이 될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가 있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삶에 대한 그런 구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쁨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을 못해요. 그런 회개로 시작을 해야 되고 겸손은요, 저도 기쁨의 영성을 쌓고 마음의 근육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의 발견자가 되고 싶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쁨의 발견자를 제 삶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회개와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쁨의 영성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기쁨의 영성은 제가 성경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자기 심리학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같이 해서 기쁨의 영성을 만드는 건데요. 기쁨의 영성에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요, 기쁨을 지니신 분이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기쁨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저기 찬양했는데 춤추시는 예수님, 아우 너무 멋진 가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엄숙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구절에 가면은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다가 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서 춤추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기뻐서 춤췄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것을 원어로 보면은 그런 뜻인데요. 근데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기뻐서 춤춰? 근데 아주 좋은 찬양을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정말 창조하심 가운데 기쁨을 넣어주신 것을 고백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솟아나오는 기쁨을 시편 98편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저는 이것을 읽었을 때 와, 태평양 아시죠? 한국의 동쪽, 미국의 서쪽,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의 양쪽 끝에 물이 와, 탁 올라서 박수치는 모습. 생각 보이시나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북돋는 기쁨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은 정말 억누를 수 없이 기뻐. 그런 삶을 사시나요? 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기쁨의 근원이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모두가 건강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 우리에게 만족, contentment.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굉장히 이렇게 얼굴에 불편하여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주 만족해서 아주 그 평안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회개는 기쁨의 영성 속에 청명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좀 더 솔직해지고 그리고 기쁨의 영성을 누리게 되면 첫째로 욕심이 없어져요. 우리 눈이 훨씬 더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못하던 것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내면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물질적으로 너무 욕심이 많다 이런 것도 기쁨의 영성이 있음으로 해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물질적인 그 쌓는 것에 목적이 또 더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은 또 뉘우치고 새로워지려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죠. 겸손은요, 지속성.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라 저렇게라 해요. 남편이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그냥 양말 벗어갖고 아무데나 던져놓는다. 그냥 왜 양말을 거기다 벗냐. 그 런드룸 여긴데 거기 가서 딱 벗어서 넣으면 안 되겠냐. 그거 누누이 얘기해 보세요. 막 협박을 하면 조금 뭐 한두 번 할지 모르지만 금방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분들은 아주 모범적이어서 이런 문제가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서 되는 것은 없는데 이 마음의 근육, 기쁨의 영성은요 조금 조금 바뀌어야 돼요. 이 모소 대나무란 거 혹시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심으면 5년 동안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죽었나, 씨가 다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뭐 하는지 알아요? 5년 이후부터는 몇 피트씩 자라요, 하루에. 그래갖고 그냥 엄청 성장하는데 그게 왜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5년 동안 뿌리만 자란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냥 뿌리가 아주 넓게 펼쳐서 성장을 하니까 나중에 물, 뭐 영양 이런 걸 그냥 쭉쭉 빨아들이니까 그냥 뭐 정말 초스피드로 성장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원할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저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속성을 갖고 해야 돼요. 그냥 요즘 인스턴트 같이 아이들도 그냥 당장 아침에 안 일어나면 너 아침에 30분 전에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하고 관계만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괜히 애타시고 더 저기 악화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쁨의 영성 속에는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켄사부로 오에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그 아들 하나가 이 자폐아였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쇼핑을 갔어요. 디파트먼트 스토어, 이렇게 쇼핑몰에 갔습니다. 너무 이 아들,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he something. 예. 그런데 너무 힘이 드니까 쇼핑몰에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간질병도 있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데리고 다니다가 쇼핑몰에서 그냥 젖어서 손이 놓아진 거예요. 그러고는 혼자서 막 이렇게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정신이 뻗쩍 든 거예요. 아들 찾아야 되잖아요. 막 찾던 이제 겨우 찾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 아이를 뭘 해줬냐, 이 부부가. 어릴 때부터 말을 하는 걸 가르치려 해도 뭐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 감정의 표현이란 건 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항상 이게 블랭크 페이스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새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한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이 부부가 1000개인가 뭐 100개인가의 그 새 노래가 있는 앨범을 샀어요. 계속 들려줬습니다. 계속 들려주니까 이 아이가 그 소리에 반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랐는데요. 이 아들이 감정 표현도 없고 말 언어 소통도 되지 않는 아이인데 클래식컬 뮤직을 작곡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지금 여러분들 퍼블릭 라이브러리 가시면 CD가 있어요. 예, 그 사람 CD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아주 저명한 오늘 아주 클라리넷 너무나 참 은혜되게 제가 이제 들었지만 저렇게 연주가들이 같이 해서 이 사람 그 곡을 연주도 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이 사람 노벨 상도 받은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뭐 하나님이 있다고 뭐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아들의 삶을 봤을 때 이 세상에는 이 은혜, grace란 것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들의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 이 창조적인 그런 그리고 디그니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쁜 거죠. 그런 기쁨 가운데는 우리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서 마르다와 같이 너무 이것저것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주하게 사시는 것보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 것인가 그리고 남의 삶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의 발견자가 되어 마음의 근육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기쁨의 영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수요일 오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서 그들이 기쁨의 발견자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